매기 성경 강해.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목동 제1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사무엘하 강해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을 사무엘하로 모시겠어요. 오늘 이 21장은 이스라엘 땅에 있었던 3년 기근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함께 우리가 보겠어요. 1절을 보면 다윗의 시대의 해를 거듭하며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부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서 기부온 사람을 죽인 그 사울 개인의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 그 민족에게 기근으로 심판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어찌 보면 다소 좀 찾아보기 힘든 징계 방법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지만 여기에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명한 영적 교훈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이 아무런 의미 없이 우리 가운데 기록하고 그 내용들을 설명한 것이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의미와 뜻이 있어서 우리 가운데 설명하시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되겠죠. 자, 2절로 5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기본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니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본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기부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라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성경 가운데 대단히 주목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는데요. 이 본문을 이해하려면 여호수아서 9장에 나오는 기본 사람들이 여호수아를 속여서 여호수아가 그들과 약조를 맺었던 사건으로 올라가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느 민족과도 약조를 맺지 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당시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일단 그 체결된 조약은 어떠한 이유로도 침해되거나 파기할 수 없도록 그렇게 취급이 되었더랬죠. 그리고 조약을 맺으면 조약 문서가 기록으로 남겨지게 되고 보관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조약은 대단히 중시되었다고요. 따라서 그것을 함부로 여기거나 깨뜨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날 협상 테이블에 앉아 국가 간의 조약을 맺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뭐 북한 같은 경우도 뭐 금강산이라든가 개성공단이라든가 이런 데 다 조약을 맺어놨지만 뭐 압수하겠다, 뭐 철수, 뭐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누가 신실히 이러한 조약들을 지키나요? 파괴되기가 일쑤이고요. 잘못되기가 다반사이지 않습니까? 국가 간에 한 그러한 조약들도요. 그러나 뭐라 할까요? 한 나라가 하나님께 순종하여 그분 앞에서 맺은 조약은 곧 하나님과의 계약과 같은 것임으로써 결코 어겨서는 안 되는 거다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기본 사람과 약조를 맺게 되었죠. 그러나 사울이 그것을 깨뜨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이에 사울의 위약된 행동에 대해서 보상을 하고자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의 그러한 계약 파기에 어떻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가,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대표한 사울이 기브온과 조약을 깨뜨리는 것을 잊지 아니하셨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인 만큼 그 하나님의 백성의 이름으로 행한 범법에 대해서 무사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심판하심으로 3년 동안 기근이 임하게 되는데, 그 다음으로 우리는 다윗이 또다시 블레셋과 싸우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이제 21장 15절로 17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함에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브놉이 다윗을 죽이려 함으로 수리의 아들 아비세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그때에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쟁에 나가지 마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했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쭉 보면 다윗은 너무도 위대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백성들이 그를 대신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절대 다윗은 이스라엘의 등불과 같으니 나가서 잘못되면 안 된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 다윗이 지금 나이가 많아서 전쟁터에 나가려 하니까 다윗에게 과거와 같은 기력이 없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 그 무척이나 힘들어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전쟁에 직접 참가하기에는 나이가 지금 너무 많은 거예요. 그것을 알고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이제 전쟁에 나가지 말고 궁중에 계십시오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이때 블레셋과의 대접전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안겨주십니다.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봅니다.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고베에서 전쟁할 때 후사 사람 십부게는 거인족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였고 또다시 블레셋 사람과 고베에 전쟁할 때 베들레헴 사람 아레오르 김의 아들 엘하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자의 창자로는 베틀체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 그곳의 키가 큰 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여섯 개씩 모두 24개가 있었는데 그도 거인족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이 네 사람 가드의 거족들의 소생이 다윗 그의 손과 그들의 부하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여러분 이것도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우리가 읽은 이 말씀 가운데서 장대한 이 골리앗의 이 자손들이 지금 다 넘어지게 되는데 이제 거의 네 명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윗이 블레셋과 싸움을 할 때 매끄러운 돌 다섯 개를 집어서 그 골리앗과 싸우러 나갔던 것을 기억할 겁니다. 다윗이 다섯 개의 돌을 취한 것은 첫 번째 던진 돌이 빗나갔을 경우 그것을 대비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종종 듣잖아요. 그러나 실제 이야기는 다르다고요. 골리앗에게는 네 명의 아들들이 있었어요. 블레셋 군복으로 블레셋 군으로 복무하고 있었죠. 그래서 다윗은 만약 자기가 골리앗을 죽인다면 그들이 나와 자기와 싸울 것을 예상했던 것이죠. 그 당시 다윗에게 이러한 일이 있는지 뭐 있지는 않았지만 그것은 사실 다윗에게 보복하고 싶은 그의 아들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러므로 만약 블레셋과의 마지막 싸움에서 아비세가 다윗을 돕지 않았다면 골리앗의 아들들 가운데 하나인 뭐 이스비봇이나 뭐 그런 사람들이 다윗에게 아버지의 원수를 갚겠다고 달려들었을 것이라고요. 그러나 다윗은 골리앗과 싸울 때 나이 어린 소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골리앗의 아들들이 자기를 공격하면 그들에게 던지고자 네 개의 돌을 더 가지고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 사무엘하 21장은 노병으로서의 다윗에 대한 이야기로서 결론을 맺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다윗을 그의 원수들로부터 놀라운 방법으로 구원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높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온전한 하나님이 되시니까 말이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찬송 함께 나누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매기 성경 강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사무엘하 22장 말씀을 보겠는데 이 22장은 다윗이 하나님께서 그를 모든 대적으로부터 구원하신 것에 대한 감사, 그에 따르는 그 찬송이 이 안에 아주 귀하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은 시편 18편과 상당히 비슷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함께 보죠. 여호와께서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찬송은 다윗이 지은 것으로 그의 인생에 아마 그 말기에 이루어졌던 것들이 분명하죠. 그는 자신의 과거를 회고하면서 그동안 하나님께서 역사하사 그를 대적들의 위험에서 구원하시고 또 장수할 수 있게 하신 그분의 은혜에 감복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 저는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인생에 있어서 바로 이 무렵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고려해 볼 때 그가 시편 23편을 쓴 것도 거의 같은 시기가 아니었겠는가 하는 믿음이 있어요.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미래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어떻게 한다고요? 확신하노라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매기성경학의 청자 여러분들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금 그분을 완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로 이끌어간다 이렇게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은 그건 정말 믿음이 없는 것이고 잘못된 것입니다. 지난날 하나님의 극진한 돌보심을 여러분들이 체험하셨다면 다윗이 고백한 그 고백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나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앞으로도 그것이 계속되리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있어요. 2절과 3절을 보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나의 피할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뿔이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봅니다. 여기 보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이 반석은 우리가 굳게 의지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말하잖아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시라고요. 견고한 터가 되시고요. 요새가 되신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심을 상징적으로 설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보호자가 되시는 것이죠. 나의 피할 바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수의 목전에서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 나의 구원의 뿔이시요, 이것도 뭐 그 하나님께서 강력한 도움자가 되신다고 하는 사실. 또 높은 망대가 되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망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위에 올라가 아래를 내려다보고 조망할 수 있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밝히시고 인도하는 분이라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모든 흉악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모든 것이 컴퓨터에 의해서 작동되는 과학 만능 시대에 살아가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녹음 또는 녹화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원하면 언제든지 재생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죠. 사람의 능력과 지식은 최고 수준에 이르러 있습니다. 이제는 생각하는 것이 물건으로 나온다고 하는 그런 시대이니까요. 그러나 인간의 힘으로 본질적인 것, 그 어떠한 것도 생산해낼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무시된다면 우리의 생은 얼마나 무의미한 것인가를 지금도 수시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던 다윗의 인생관을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대한 그의 감사는 실로 그 인생에 있어서 너무도 위대한 역설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쭉 넘어가셔서 3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그랬어요. 다윗의 온유하고 또 선천적인 그러한 성품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안 돼요. 그것보다도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로부터 얻어진 다윗의 그러한 영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관계가 다윗을 하나의 위대한 인격자로 만들었던 것이죠. 따라서 다윗은 주의 온유하심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지금보다도 더 많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져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그분이 얼마나 필요한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증거해야 되는 것이죠. 이 사무엘하 22장의 시인은 대단히 위대한 찬송이 아닐 수가 없어요. 다윗의 위대한 시들을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체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보았을 때 이 사무엘하 22장도 같은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겠죠. 다윗의 시는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잖아요. 그의 시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합니다. 그의 시는 우리의 영혼에 활력을 주고요. 그것들은 우리를 영적으로 충만케 하고요. 사람들은 인생을 마음껏 즐기면서 살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현재는 우리를 편안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현혹하는 문명의 이기가 지배하고 있는 듯 합니다. 많은 청소년들이 모든 것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 가정에서 자라고 있죠. 그러나 많은 청소년들이 그러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방황하며 불만을 토로하는 이유는 어디 있겠습니까? 그들은 정말 사는 것답게 살고 싶어하고 뭐 그런다고 말을 하죠. 그러나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보면 물질적인 것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과 그 품을 떠나서는 결코 삶의 의미를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의로운 관계 속에서만 참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무엘하 22장은 다윗이 자신의 과거 인생을 회고하면서 쓴 위대한 찬송시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시편 23편을 볼 때 그것이 미숙한 소년에 의해서 쓰여진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어린 약관의 나이에 그런 걸 쓸 수가 있을까요? 그러나 그것은 인생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청년기에 쓰여질 수 있는 시도 아니라고요. 그것은 또한 한창 인생에 대한 야욕과 야심이 강한 나이 중년기에 쓰여진 작품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더욱이 세상적인 지위와 명예를 꿈꾸는 사람에 의해서 쓰여진 시도 아닌 것이죠. 시편 23편은 자신의 지나간 인생을 회고하면서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철저히 깨달은 한 왕에 의해서 기록된 것입니다. 다윗은 인생에 있어서 모든 쓴맛, 단맛을 다 체험한 사람이 아니겠어요? 우리가 앞서서 지난 시간에 계속 살펴보았던 그 다윗의 왕들의 반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다윗이 정말 많은 험난한 길을 걸어온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와 같은 온갖 세상을 다 경험한 사람이 다윗이라고요. 그러한 그가 내린 결론이 뭐였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위대한 고백이었습니다. 사무엘하 22장의 시는 한편의 위대한 문학 작품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일몰이나 월출 광경보다도 훨씬 아름답고 사랑스럽고 영광스러운 새 장을 열어주는 찬양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한 인간이 하나님과의 놀라운 관계 속에서 체험한 것을 노래한 시이니까요. 이것은 또한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의로운 관계가 얼마나 본질적이며 궁극적인가 하는 것들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서 오늘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들을 사무엘 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매기 성경 강해 지금까지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사무엘하 강해 말씀으로 전해주셨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청취소감 보내주신 분께는 줄기세포연구기업 RNL바이오에서 온가족이 들을 수 있는 마이퍼스트 음반과 나침반 출판사에서 현재 극동방송에서 방송되고 있는 매기 성경 강해 창세기편 상권을 보내드립니다. 청취 소감을 남겨주실 분들은 www.febc.net 매기 성경 강해로 들어오셔서 사연 남겨주시거나 문자로 참여하실 분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이용 시에는 한 건당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매기 성경 강해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